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산골이 남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함께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말씀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힘든 여정을 지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메시지죠.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예, 성경 곳곳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 3일 길을 지나서 수르 광야에 와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고 또 조금 지나니까 고기가 없다고 원망을 하고 오이 못 먹었다고 얘기하고 수박 못 먹었다고 막 얘기하고.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이 뭐 먹고 살라고 살지 뭐 그러는데 사실 힘들긴 힘들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그런데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먹고 사는 게 힘듭니까? 돈이 없으면은 덜 먹으면 되고 옷이 없으면은 작년에 입었던 거 입으면 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인생이. 아멘이 없으셔요? 근데 진정 문제는 뭡니까? 이 광야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이 정말 이 길을 따라가면은 약속의 땅을 갈 수 있는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고생고생을 하여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고생의 끝은 어디일까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과연 이 길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있고 내가 죽는다면 천국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나의 길인가? 이게 정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먹고 사는 거야 그냥 잘 버티면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이제 모세를 들어서 행하는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창세기로부터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쭉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살펴봤을 때 사실 그 인간의 역사는 흑역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과 모양으로 잘 만들어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고 그렇게 우애 있게 살아가라고 하는데 아,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 놓으니까 자기의 힘과 물질로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때리고 폭력하는 세계가 노아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다시 인간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는 우를 범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인간들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 세대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으로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이 익히 알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이게 출발이거든요. 세상의 방식은 힘과 권력으로 이끌어가죠. 그리고 다수로 마치 바벨탑에 모여서 힘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비웃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여정으로 출발하는 한 사람이 깨어있으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서기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왜 주저하십니까? 사실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맞지만은 오늘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대로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만 제가 설교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따라오셔야죠. 자,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1절을 읽으시면은 좀 새삼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어떤 느낌이 옵니까? 예.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갑자기 생뚱맞게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이 석박사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도 없어요. 그리고 그의 집이 뭐 잘 나갔다 그런 표현도 없어요. 금수저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 속에 오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내가 막 스스로 노력해서 억지로 앉아계신 분 발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에 창세기 3장 9절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는가. 이게 부르시면 뭐죠? 죽이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야 도대체 너 그 죄를 지으면 나한테 와야지 도대체 뭐 하고 있냐 하고 부르시고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도 가인이 제사를 드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인에게 창세기 4장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냐 하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잘못 드린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왜 그렇게 쭈그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가인도 찾아오셨어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는 이 백성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뭐 다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출애굽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십니까?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하셔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책임지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어제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고 금요일 날은 청년부 아이들이 몇 명 아이들이 믿음의 선배를 찾아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 방에 한 7명이 찾아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믿음의 선배가 누구셨어요? 뭐, 존경하는 사람 누구셨어요? 뭐, 많은 질문을 하고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아이들을 보내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에겐 잔잔한 의뢰가 있더라고요.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제 신앙의 스토리 또 신앙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저를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오셨던 때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때 어느 한 집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웬 은혜가 그렇게 큰지 말입니다. 세상에 제 기억으로 한 2시간 정도 되니까 뭐 한 2시간 넘게 하나님께 때를 쓰고 울면서 막 기도하고 통회자보 했던 기억이 나요. 아니 중3짜리가 뭘 한다고 그래요? 중3짜리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겠어요? 여러분보다 뭐 죄를 더 많이 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청소년도 조그만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것을 떠올리게 되게 됩니다. 저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심이 확실해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계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너를 부른 이유는 복이 되게 하려고 불렀는데 이 복이 되려고 하면은 떠남과 출발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뭐 세상 말로 하면은 고스톱을 잘해라. 이 얘기거든요. 아, 웃으신 분은 전적이 화려하신 분이실 수 있어요. 뭔지 알기 때문에 떠남과 출발을 잘해라. 근데 이 말씀에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아 너 그냥 네 자리에서 삶을 떠나라 이러면 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그 다음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어떤 의미가 다가옵니까? 이게 별로 예사롭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든 것에서 떠나라 하셨을까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거를 하면 우상을 섬겼다. 그때 당시에 이제 여기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고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도시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이 수메르 문명은 가장 그 우두머리 신이 난나르 신이었다고 해요. 난나르 신은 달의 신입니다. 그래서 달의 신을 통해서 물론 달의 신 외에 많은 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매번 우상들 외에 축제를 벌리고 술판을 벌리고 했던 도시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열받는 일을 말씀드릴까요? 호산나? 예, 열받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는 자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것 중에 한 가지는 서민들이 말입니다. 2층 집에 살았대요. 열 안 받으세요? 아, 괜찮아요. 본인은 한 아파트 하나씩 갖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2층 집에 살았다고 하면은 이들이 문화와 문명이 얼만큼 발전되는지를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하라고 합니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어렸을 적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지냈고 아마 아브라함의 집도 잘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말씀이에요. 자, 왜 떠나야 하는가? 제가 아침마다 주일날 이렇게 걸어오게 되면 그 저 구도로 위쪽에 보면 집들이 좀 낡은 집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런데 야, 저 집은 빨리 좀 다시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 그런 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포항에 지진이 났을 때 건축의 기초가 흔들려지고 집에 금이 갔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뛰쳐나와야죠. 그죠? 거기서 더 살면 죽어요.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수메르 문명 안에 우상들의 득실득실거린 곳에서 그의 생각과 사고와 문화와 생활습관이 다 젖어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잘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착각하는 세대 속에서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그런 곳에서 젖어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잡신을 섬기는데 결과적으로 잡신을 섬기는 것은 뭐냐? 내가 토종비결을 보고 사주광을 보고 저 미아리 고개를 들락날락 거리는 이유는 뭐냐? 뭡니까? 인간 중심에 내 만족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에. 우상은 때부터 그렇습니다. 저기 목각들 돌들 앞에 가서 빌 때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빕니까? 안 그렇죠. 자기가 잘 되려고 자기 자녀 잘 되려고 그렇게 비는 거죠.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다. 두 번째, 오류에서 살면 많은 사람들이 풍요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풍요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복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습관이 그렇게 젖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빨리 떠나시기를 소망해요. 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있다면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심각한 이야기는 한 1년 전쯤에 서강대학교에 지금 재임하시는 한 교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수님의 관심은 온통 한국의 교육에 대한 관심입니다. 한국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두면서 이분이 걱정하는 것이 목사님, 20년 전에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판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을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전체 한국 이 학교 교육이나 이런 곳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따른다거나 하나님이 없는 없다고 하는 진화론적인 교육을 한다거나 좌파적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전체 판을 바꿔버려서 그것이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수님의 말씀은 새 판을 짜야 됩니다. 이제 그런 각도로 좀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판이 바뀌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요. 자, 질문합니다. 대답은 제가 안 들을게요. 학교 교육에 아이들을 맡겨놓으면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이들의 가치나 그들이 존중을 받으면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판이 바뀐 겁니다. 그래도 제 어렸을 적에는 도덕이고 윤리고 예의고 겸손이 뭐 이런 거 가르쳤던 걸 테죠. 학원을 이렇게 딜딜 볶아가지고 애들 적절한 표현이죠. 어렸을 때 학원 딜 이렇게 볶아가지고 학원 선생님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학원을 필요한 아이들이가 있지만은 아이들을 스케줄을 학원을 칙 돌려가지고 대학 보내놨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퀘스천이에요. 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 판을 짜야 될 시기가 우리 시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삶에 익숙한 삶에서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을 할 시기가 도래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 떠나라. 이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하고 내가 해왔던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개혁 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삶을 떠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에 살아가는 인생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보십시다. 4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다 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 자, 이 사건입니다. 이때 당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갔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이스라엘 광야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인생이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를 바가 없는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자, 12장 10절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약속해서 딱 갔더니 첫 번째 만나는 사건이 기근. 세상에 여러분 이런 경우 많죠? 좀 믿어보려고 하고 결단하고 나왔는데 갑자기 막 질병이 오기도 하고 막 사업이 막 꼬이기도 하고 사람 간에 막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도 지금 속이 부대끼는 거거든요. 아니 말씀 따라 왔는데 아니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살기가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광야의 삶 속에서요. 나중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말고 예배 시간이니까. 지금 삶이 쉽냐고. 아마 대다수 다 어렵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인생이. 그런데 이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버리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죠, 분위기가. 단추가 잘못 깨진 거야, 제가 볼 때는. 자,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이게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난 보고 싶어요. 천국에 가서. 사라라는 이름을 함부로 지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인데. 참 이게 남자의 위기감이 온 거예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을 읽고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참 쫄보네. 야 이런 쫌팽이가 어디 있어. 이 남자가 아니지 이거는. 남자라면 이 막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래 아브람 너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참 위로의 시절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아브라함의 형편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낯선 땅에 와서 용기 내서 왔는데 지 자식 먹일 밥풀떼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모 심정 이해 갑니까?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이. 그러니까 술을 쓰는 거죠. 그래, 저기 애굽 땅에 가면 애자식은 살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 친척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 땅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질 할 분 계세요? 많은 부분에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고 어렵고 힘드니까 삶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여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뭐했어요? 후대했습니다. 자, 후대했다는 거. 그래서 후대한 삭스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기분이 더러웠을 거예요. 기껏 했는데 아내를 누이라 속이가고 생명 부질 아내를 팔아본 것 같은 느낌인데 결과적으로 얻은 게 뭐예요? 암수, 소, 낙타 몇 필? 이거 얻으려고 내가 이렇게 했나?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 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다 같이요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야 이거 봐라. 내 실수로 인하여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이 내리는 것이 목도한 겁니다. 나는 고작 낙타와 소, 양 몇 마리 얻어서 기분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로 인하여 이쪽 지역이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생각했을까요? 야, 가나안 땅을 피하여 애굽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이곳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살피시는구나. 야,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제가 아멘할 때까지 계속 동사를 해볼 생각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브라함 마음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야, 내가 택한 백성 건드리지 마라.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니까 너희들이 함부로 내가 택한 백성들을 만지지도 말고, 그래서 그쪽에 재앙을 퍼부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이 담대함이 있어야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시죠? 13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떠나올 때 은과 금이 풍부하게 주께서 마련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다툴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재물을 위하여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재물을 다스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다스릴 수 능력이 없으면서 막 부어달라고 해서 부어주시면 딥다 싸웁니다. 막 친척끼리 싸우고, 평소에 친하지 않은 사람들 와가지고 막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머리가 아플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만. 똑같은 패턴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미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합니까? 찬물도 위아래가 있어요. 아, 좋은 땅이면 삼촌이 먼저고 어른이 먼저지.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로사,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별 관심이 없어요. 재물에 대하여. 변했죠? 자, 롯은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재물이 많고 풍요한 것으로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99%.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롯보다 더 좋은 땅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고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한 것입니다. 왜요? 인간이 아무리 선택을 해봤자, 내가 선택가에서 애굽으로 가봤자 하나님이 재앙 한번 내리시니까 그 민족이 힘들어지고요.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써서 인생을 성공하려고 하는데 애굽으로 갔자 고작 돌아오는 게 낙타 몇 마리. 이걸 체험한 겁니다. 내가 복을 막 쫓아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구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이 허락하면 내 인생이 복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뜨십니다. 14절 하반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끝난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그 복을 흘려받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세상의 가치관들 넘어설 수 있는 신앙의 파워가 생기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으세요? 한 주간 동안에 이것저것 말씀 묵상하다가 시편 말씀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가 아멘을 강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되시는 분은 아멘으로 따라오시면 정말 은혜가 될 겁니다. 시편 33편 12절에서 21절까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브라함 인생과 똑같죠.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는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리로다. 우리 21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노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여 완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를 12장부터 쭉 묵상해보니까 독특한 신앙의 흔적을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마칠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면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독특한 표현이 발견됩니까? 13장 13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인데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독특한 흔적이 뭡니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 뒤에도 몇 구절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의 승리의 비결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명성을 위하여 돈을 벌기 위하여 세상을 나가고 더 많은 파워와 권력을 위하여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유일하게 이 시대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새벽 예배를 나오든 수요 예배를 드리든 뭐 청년부 수련회를 참석했든 동일한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예배를 임하니까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곳에서 여호와를 부르며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온전히 집중하니까요. 은혜가 평소보다 두 배, 세 배 막 부어지는 것을 제가 느껴요. 어제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가 비록 청년은 아니지만 담임으로서 청년들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주여 들려주십시오. 살겠더라고요. 충격적인 얘기 하나는 소위 그 선교학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고 하는 것은 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 가운데 3% 이하만 되면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금요일날 오셨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자기가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자주 가는데 샌프란시스코가 한 120만 정도 되는데 샌프란시스코의 카톨릭과 개신교를 다 합쳐서 신앙인이 2%. 그러니까 이분의 표현은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은 선교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은 4%입니다. 왜 이렇게 이 지경이 됐을까? 저는 좀 충격으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30명 중에 한 명꼴로 이제 하나님 백성이 퍼센티지 수준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현상이 그래요. 100명 중에 한두 명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신앙의 선배들의 책임입니다. 이 히브리 개념의 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히브리 단어로 바락 혹은 베라카 이렇게 단어를 씁니다. 이 베라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바라카라고 하는 명사에서 왔는데 이것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하나님을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 복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를 얻었을 때에 그것을 복이라. 우리의 복 개념과 너무 다르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 상태로 10년, 20년 지나면 곳곳의 교회들이 지금도 이단들에게 팔려가는 교회가 광명시 안에 있습니다. 아마 10년, 20년 유럽의 땅처럼 어떤 교회는 물건 파는 시장으로, 어떤 교회는 맥주집으로, 어떤 교회는 당구장으로, 어떤 교회는 유흥장소로 변하는 것을 목도할 날이 올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잘못된 습관에서 떠나셔야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이 복이 됨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잘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은 내가 못 살고 잘못 판단했던 모든 것들은 새롭게 결단하여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육의 현장에, 교회 교육의 현장에, 우리 광명시 일대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요. 수르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다고 탄식하고 주저앉아버리는 민족들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거요.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살아가실 거고요. 좀 덜 먹으면 되고 안 입으면 되고 극하실 거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모이셔야죠. 이 세대가 어떻게 될지를 눈물 뿌려 기도하셔야죠. 교회가 팔려나가는 시대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한국교회가요. 세계가 주목하는 이 한국교회가 각 예배를 사수하셔야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부르짖으셔야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잘하셨던 거예요. 서서 잊혀져가서 좀 안타깝습니다만은 뭐 아침에 일어나면 참 때로는 습관적이라고 할 만큼 그냥 기도하시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이사하면은 이사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고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 심령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시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금 2018년도 한 해 여러분 과거는 다 묻어두시고요. 믿음의 여정을 새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에 마음 빼앗긴 것들 또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여러분들 저녁에 가셔서 자녀들과 함께 혹은 부부와 또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믿음의 여정을 새로 출발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